VOA 세계뉴스입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이슬람 무장단체 후티 반군은 어제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기의 드론을 동원한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날 자체 운영하는 알마시라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영토 내 다양하고 민감한 목표물을 겨냥해 드론 여러 기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내 여러 군 기지와 공항이 수시간 동안 가동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은 오늘 군 기지와 공항이 가동을 멈췄었다는 후티 반군의 성명은 근거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약 30기의 로켓 발사가 있었다며 원점 포격으로 이에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목표물들을 향해 전투기 등을 이용한 보복 공격을 가했다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상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우리는 현재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방어와 전투의 시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는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많은 도전이 존재하는 현재의 전시에 선거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이처럼 경솔한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책임한 것임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선포된 우크라이나의 계엄령은 선거 실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외에서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자신의 부관이 위장폭발물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이날 텔레그램에 헤다니 차스티야코우 소령이 집안에 있던 생일 선물 중 하나가 폭발하면서 비극적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 외교수장들이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의장국인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가자지구의 교전 중단과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접근 허용 필요성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중동 정세가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도쿄에 도착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면담하고 가미카와 외무상과 회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가미카와 외무상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이번 회의는 가자지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에 직면해 단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회의 이틀째인 내일 북한과 중국 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분쟁 이후 무기한 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안보 책임을 가질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방영된 미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와의 분쟁 종식 이후 가자지구를 누가 통제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통치가 계속되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며 이스라엘이 무기한 전체의 안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하마스가 지난달 7일 기습 공격 과정에서 억류한 240여 명의 인질의 석방 없이는 가자지구에서의 일반적인 휴전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하마스가 인질 석방에 동의한다면 휴전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휴전이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B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 한일 3국 군사협력에 연일 비난을 가하는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들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중국의 불안을 공략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최고는 6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영내 평화와 안정수호를 위해 3국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6일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군사협력에 대해 연일 거친 비난과 위협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6일 VOA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소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 측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한일 3국 군사협력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미국이 직면한 현 대외적 위기는 행정부의 실패한 대내외 정책의 반영이다란 제목의 글에서 미일 괴뢰 삼각 군사동맹 강화 책동은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을 괴뢰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중동사태에 이어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이 해소하기 힘든 전략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예평하고 있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5일 대결의 격랑을 몰아오는 전쟁동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반도는 핵전쟁 발발의 불씨를 배태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열점 지역이라며 이러한 구도하에서 미국, 일본, 괴뢰들의 삼각군사동맹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가 극도로 참여해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한일은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 능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은 지난달 9일에서 10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미한일 해양차단 및 대해적 훈련에 참여한 뒤 12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엔 핵무장이 가능한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미한일 3국 연합공중훈련이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또 다른 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아시아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eah, absolutely. I'm concerned about that as well too. I mean, this, in my opinion, is an assault on democracy, whether it's Ukraine.
페터먼 의원은 이일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전쟁은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물론 타이완과도 항상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불량 국가라며 미국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동맹 강화 및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20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전쟁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동에서는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새벽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등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스라엘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미국이 두 전쟁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북한의 공격으로 한반도나 타이완 전쟁까지 발생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및 하마스와 각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미국이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방영된 미국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간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미 합중국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라며 우리는 이 두 가지 전쟁을 모두 처리하면서도 전반적인 국제 방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의원은 2일 VOA 기자 만나 미국이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동시에 아시아, 특히 핫스팟인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ook, I think we are sufficiently capable of not of keeping our attention.
메넨데즈 의원은 우리는 전 세계, 특히 분쟁 지대가 있는 곳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는 분쟁 지대고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데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라파엘 원옥 상원 의원도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우리는 모두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all focused. We should all be focused on security interests.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이 유럽과 중동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y big concern with Ukraine is that we're being distracted.
하울리 의원은 유럽이 주도해야 할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신이 팔려 우리의 최대 이해관계가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눈을 떼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미국은 빨리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울리 의원은 특히 태평양 지역 내 미군 기지를 분산시키고 군사태세를 변경해야 한다며 우리가 진지하게 그렇게 하기 시작해야 북한과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중국의 불안을 공략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미 한일이 강력히 연대할 때 중국이 건설적인 관여에 나선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달 말 중국과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활동을 부각해야 한다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러와 더 거리를 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there is an interesting moment here where the Chinese are uneasy about what is happening between Russia.
와일더 전 선임국장은 6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불안해하는 흥미로운 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아마도 김정은과 푸틴의 논의에 모든 세부사항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은 북러 관계를 편안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고 북한을 자기 편에 두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그러면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북러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중국인들은 아마 직접 물어보지는 않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견해가 궁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과 북러 협력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다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새로운 협력의 여지가 있는지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6일 약 4년 만에 재개될 한일 중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3국이 이달 말 부산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 모두 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지난 9월 서울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정상회의를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면 박진 한국 외교장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크 케네디 윌슨센터 와바 전략경쟁연구소 소장은 6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미한일 협력이 공고할수록 중국이 3국과 건설적인 협력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tronger they are together in their own resolve to keep the Indo-Pacific free and open, the more likely it is.
케네디 소장은 미한일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중국도 우리 편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 동안 미한일이 긴밀하게 협력해온 데 따라 중국이 이웃 국가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관계가 공고할수록 중국이 한일과 더 건설적으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네디 소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동북아의 3대 강국이 만나는 것도 실제로 의미 있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는 중국을 북러 연대에서 떼어내어 미한일과 더욱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중일이 수년 만에 다시 대화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일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향후 회의 일정을 잡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낮추고 세 나라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China recognizes that of the three,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it probably has the best chance of improving short-term.
로리그 교수는 미한일 세 나라 중에서 한국과 단기적인 관계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중국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한일 협력으로 훨씬 기울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한국에 어느 정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리그 교수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국제 질서와 규범, 국제법의 공통점을 확립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선을 잘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와이더 전 선임국장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행동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strengthening of trilateral ties gives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South Korea.
와이더 전 선임국장은 미한일 관계 강화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힘을 실어주고 더욱 강력한 입장에서 중국과 회담할 수 있도록 한다며 동시에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를 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맞서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테러 공격에 특화된 북한제 무기가 이란을 통해 중동 내 테러단체에 광범위하게 전달됐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북한의 땅굴 건설 기술이 헤즈볼라를 통해 하마스에 전수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하마스를 넘어 이란 중동 지역 내 다수의 테러 단체들과 깊은 군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국방 분야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연구소의 코비 마이클 선임연구원은 6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하마스가 북한과 이란제 무기를 다수 사용해 공격한 문제가 개전 초기부터 이스라엘 내에서 큰 우려 사안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선임연구원은 오랜 봉쇄로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 군사적 역량에 의문이 많았던 하마스가 효과적인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등 외부의 무기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라며 하마스가 전쟁이 있기 한참 전부터 이란을 통해 북한과 군사적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ran is deeply involved in this murderous attack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중동 내 테러 단체들과 이란과의 관계 등을 연구해온 마이클 선임 연구원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살인적인 공격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하마스에 대한 훈련과 지원, 자금 조달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면서 하마스는 이란의 대리자로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북한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란이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정황도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포착돼 왔다면서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란이 하마스에게 이란제 무기와 북한산 무기를 제공했다는 합리적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북한제 로켓 F7이 사용된 정황을 최초로 폭로했던 무기 탄약 정보 분석 전문가 NR 젠젠 존스 군비 연구 서비스 국장도 이날 VOA와의 화상 통화에서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무기를 공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Yeah, so North Korea's had a long-standing support for Palestinian independence, goes back decades.
북한의 무기 이전 흐름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젠젠 존스 국장은 북한은 수십 년 전부터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해왔다면서 그러한 지원의 도구 중 하나로 무기 공급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무기는 이란의 대리인을 통해 하마스와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손에 전달된다면서 북한이 직접 거래 대신 이란을 통해 중동 내 다양한 테러 단체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마스를 비롯한 중동 내 테러 단체에 건넨 무기들을 추적한 결과 주로 테러 공격에 특화된 무기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supplied a fairly diverse range of weapons. Most of those man-portable weapons, so either small arms or light
weapons, are carried by a small army or a small individual. 이어 기관총과 같은 자동소총을 비롯해 수류탄과 무반동 박격포, 대전차 무기 및 로켓 발사체 등 북한제 무기가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전차 무기나 대전차 유도미사일 등 제한된 인원이 휴대할 수 있는 북한제 방공무기체계도 이전됐다면서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단체에 상당히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하마스 외에도 중동 내 다른 세력에 제공한 무기 중에는 장갑차나 항공기에 위협이 되는 특수무기같이 더 큰 무기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향후 이스라엘 전쟁에 다른 중동 세력이 개입한다면 더 많은 북한산 무기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퇴역 미 공군 소장으로 방공무기 분석 전문가인 레리 스터츠림 밀첼 연구소 연구국장도 6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하마스가 보유한 북한제 무기들은 시가전에 특화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치명적 위협이 되고 하마스의 장기전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무기들로 구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What Hamas needs to do to really slow down Israel and to resist them as Israel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와 미공군 북부사령부에서 방어계획 및 정책, 전략국장을 지낸 스터츠림 국장은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들은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 진입을 지연시키고 저항하는 데 필요한 시가전에 매우 효과적이며 여기에는 재장전이 매우 쉽고 빠른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기는 개방된 곳에서 일부 장갑차와 저공 비행하는 이스라엘 헬리콥터에도 매우 위협적이며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 시가전에서 활용도가 높다면서 하마스가 손에 넣기 어려운 무기들을 북한제 무기가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터체린 국장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결국 북한제 무기를 비롯한 외부의 무기가 하마스에 얼마나 비축돼 있는지 또 얼마나 추가로 흘러들어갈 것인지에 장기전 여부가 달려있다면서 이를 적절히 차단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에도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plays a really key role in this, in that the North Koreans, Russia,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 러시아 등 하마스와 동맹관계를 맺은 국가들이 건넨 무기 저장 장소를 색출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모든 땅굴과 은신처를 찾아 이를 수색하고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건설한 땅굴과 이란의 후원을 받는 중동 테러단체 헤즈볼라, 북한과의 연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스라엘의 사리트 제아비 알마 연구 교육센터 대표도 6일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하마스가 땅굴을 통해 외부에서 무기를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땅굴 기술이 중동 내 국가들의 무기 이전과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aw perfectly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Hezbollah's tunnels and North Korea. We saw when a North Korean company involved in the building of these tunnels.
지난 2021년 북한 땅굴과 헤즈볼라가 건설한 땅굴의 유사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던 제하비 대표는 우리는 헤즈볼라의 땅굴과 북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확인했으며 북한 회사가 땅굴 건설에 관여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병력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시키고 비밀리에 물자 이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땅굴에 관심을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역량을 갖고 있는 북한의 기술이 중동 내 테러 단체들로 넘어가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직접 하마스에 땅굴 기술을 제공하지는 않았더라도 헤즈볼라를 통해 이전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아비 대표는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과 하마스의 가자지구를 잇는 땅굴의 경우 1km 길이의 깊이는 80m에 달하며 계단과 길, 통신, 전기, 환기 시설 등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almost a kilometer long, 80 meters deep. And everything you see in the video, the stairs, the communication.
또한 병력 이동뿐 아니라 로켓 발사대를 갖춘 차량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더 큰 규모의 땅굴들과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땅굴도 있다면서 북한 등 외부의 대형 무기도 분해 상태에서 땅굴을 통해 들여와 가자지구 내부에서 조립해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에 대한 북한 무기 제공 의혹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동 내 테러 단체와 이란, 북한, 러시아가 역내와 국제 정세 속에서 서로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축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에날 젠젠 존스 국장은 이란과 그 후원을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가장 많은 군사적 협력을 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면서 이스라엘 전쟁의 최대 관건은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 여부이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북한도 중동 분쟁에서 한쪽 조종관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매우 큰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과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러시아와 시리아, 예멘, 가자지구 등 지역을 넘나드는 국제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very large arms production capability. They have a very large stockpile of arms, which makes them.
코비 마이클 선임 연구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중동 지역뿐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등 전 세계 다른 분쟁 지역에도 즉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한국 등과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 간 진영 대결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major international troublemaking, okay?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악의 진영에 서서 테러와 파괴, 독재를 일삼으며 이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자유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레리 스터츠림 국장도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얻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I'll say one last thing is that What's dangerous about this?
스터츠림 국장은 분쟁을 틈타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은 자체 군사 능력을 개발 및 구축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자금은 또다시 해외에 무기를 밀수출할 수 있는 무기 비축량과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역내 및 국제안보에 제기되는 지속적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기 거래 차단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1일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가 무기 제공 대가로
북한의 다탄두 장착 기술 등 민감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고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보시바우 전 대사는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미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보시바우 전 대사를 김진희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보시바우 대사님,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I agree with those who see this as a very significant relationship.
매우 심각한 관계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무기 거래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는 물론 대북 제재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포와 군수품, 단거리 로켓뿐만 아니라 더 정교한 대전차 시스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수품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상태를 지속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이러한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받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공 방어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위성 기술 같은 정교한 기술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위성 기술이나 ICBM, SLBM 같은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And could improve the reliability of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which have already
네,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미사일 앞부분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하는 것이 어려운데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동북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을 피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점은 뭔가요?
I'm not sure it's remarkable, but it's destabilizing policy by Russia.
주목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안정을 꼽겠습니다. 러시아의 10년, 15년 전 정책과 비교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핵 프로그램, 미사일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6자회담 등 국제적 합의의 일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우리가 통탄할 수밖에 없는 적극적인 역내 불안정 정책으로 말입니다.
북러 관계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오래 가고 어느 정도 굳센 관계가 될까요?
But I think the Russians may need the weapons that they're getting from North Korea.
추측해 볼 따름이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몇 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 러시아는 수년 동안 북한에서 무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이 이 상황을 편안하게 바라볼지도 의문입니다. 북러 밀착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의 군사작전의 자유가 증진되는 것을 중국이 반기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중국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이 최근 더 커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계를 제한하려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we need to continue not only to
우리는 정치적으로 계속 비판할 뿐 아니라 미한 군사협력과 미한일 3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이 현재의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대사 등을 지낸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대사로부터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진희 기자였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시행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구멍이 커지고 있다는 의회 내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조시구 타이머 하원 의원이 북한 등 적국과 테러 단체에 대한 미 재무부의 제재 시행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6일 하원 운영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안건은 이날 제출이 마감된 재무부 등의 예산을 책정하는 2024 회기연도 금융서비스 지출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올려졌습니다. 공화당의 앤드류 가르바리노 하원 의원도 안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그리고 기타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 시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의 테러 및 금융정보국 예산을 3,700만 달러 증액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산 증액 배경과 구체적인 지출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원의 이번 안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하마스가 각각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도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해 김정은 정권과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안건이 추진돼 주목됩니다. 재무부 예산을 책정하는 금융서비스 지출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하원 운영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됩니다. 한편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진 2024 회기연도 통합 지출법안에는 무인항공기, 즉 드론 시스템과 관련해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국 연계업체, 연방항공청이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세계 최대 상용 무인기 제작사인 중국 기업들의 드론 기술에 미국 정부기관들이 의존하고 있어 국가 안보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안건입니다. 북한은 최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 겨냥 법안에 적국 중 한 곳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북송 반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조용한 외교는 실패했다며 유엔에 중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한국의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국회의원과 인권단체 탈북민 북송 피해 가족 등 11명으로 구성된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 즉 비대위가 6일 뉴욕에서 다양한 행사를 갖고 중국의 강제 북송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대표단은 유엔 본부 앞과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북한 대표부 앞에서 잇따라 시위를 열고 유엔 외교관들을 상대로 탈북민 상황 보고회와 기자회견도 개최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시위에 앞서 유엔 난민기구 유엔의 지시 아래 유엔 본부 사무소장을 만나 진정서를 전달하고 유엔이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한별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시위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대위 대표단은 또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유엔 외교관들을 상대로 주중 탈북민 상황에 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탈북민 보호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존중해 조용한 외교를 펼쳤지만 중국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탈북민 600여 명을 최근 대거 북송했다며 이제 강력한 국제 압박이 필요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표단의 일원인 정베드로 북한 정의연대 대표는 유엔 난민기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관을 베이징에 파견하고 한국도 유엔을 통한 대중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본부에서 중국으로 조정관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건 유엔 난민에 관한 협약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비대위 사무총장으로 미국 방문 계획을 주도한 김태훈 변호사는 중국이 국제법의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이날 행사 뒤 비회의에 강제 북송은 사실상 살인 행위와 같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간절함으로 미국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국의 강제 북송은 사실상 강제 북송하는 사람들을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중국이 인권이사회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의 책임도 분명히 담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항의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강제 북송 되신 분들도 돌려받을 수 있겠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이제 앞으로 강제 북송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강력히 얘기하기 위해서 왔고요.
대표단은 이날 늦게 워싱턴으로 이동해 7일부터 이틀간 주얼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와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을 만나 협력을 당부하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제1북송 사업의 관할권을 일본에 부여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최근 판결이 조총련과 북한 정부 모두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직 조총련 간부들이 진단했습니다. 가족들이 북한에 살고 있어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는 많은 조총련 회원들도 내심 판결을 반길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직 조총련 간부 등 관계자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간부로 23년간 활동했던 홍경희 씨는 도쿄 고등재판소가 지난달 30일 북송 사업에 대해 내린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북한에서도 일본의 그 재판 관할권이 있다는 그 판결은 아주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법원 판결 보면은 뭔가 아직 그 국제인권이라는 좀 보편적인 그런 관점에서 북송 제1동포 문제를 좀 보기 시작했구나.
일본 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일본에 없고 공소시효도 만료됐다는 기존의 수구적 자세에서 벗어나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 보편적 인권 측면에서 북송 사업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는 10월 30일 가와사키 에이코시 등 북송사업 피해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의 관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해 제1한인들에게 북송을 권유한 행위와 이들이 북한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은 건 별개가 아닌 연장선상의 인권침해로 전체 관할권이 일본 재판소에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과거 조총련 킹키 지방본부 회장과 조총련 인권협회장을 지낸 홍 씨는 이번 판결로 북송사업을 전면에서 선동했던 조총련의 입장이 매우 난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 일정한 법적인 압력이 되지 않겠냐. 물론 막 반발하고 모른 척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일본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된 일이니까 조총련도 조금은 곤란하죠.
과거 조총련 산하 조선대학교 교원 출신으로 조총련을 해부한 책 조선총련을 출간했던 박두진 코리아 국제연구소장도 이번 판결로 조총련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송사업은 주범인 북한 정권이 기획하고 조선노동당의 일본 내 거점인 조총련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조총련이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일본 재판소가 이걸 재판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개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일본에서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면 조총련이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싸워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료를 내라 하면은 자료를 내지 않을 수도 없고.
박 소장은 누나와 부인의 가족 모두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간 북송사업 피해 가족입니다. 박 소장은 과거 조선대 교원 시절이었던 1972년 김일성 주석의 환갑을 맞아 조총련이 펼친 충성의 선물 캠페인 선동으로 제자 200명을 북송한 아픔도 있다면서 북송사업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속이고 이것이 아주 지산낙원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다. 북한은 지산낙원이다. 북한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식주가 보장이 되고 공부를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하고 자기 희망대로 취직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완전히 거짓말을 곧들여가지고 운동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마비시킨 것은 조총련이 중심이죠.
박두진 소장은 또 당시 많은 제일 한인들은 조 총련의 선전을 모두 믿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일본 매체가 이에 동조하고 사회 단체들과 여러 정당이 지지했으며 북한에 다녀온 일본 사람들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포들이 선전을 신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일 한인 3세로 조총련 산하 은행장을 지낸 아버지의 영향으로 고등학교까지 조총련 산하 조선학교에 다닌 박향수 씨는 일본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북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보냈잖아요. 자기네들 가족도 보냈지만 그래서 이 남은 일본의 가족들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그 말도 못하고 경제적, 정신적 고통.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한다는 거는 이게 한 번은 꼭 청산을 해야 돼요. 조천연이 한 번은 이 북송 사업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식 사과를 제일 동포들한테.
박 씨는 조선학교 시절 북송 사업은 조총련의 엄청난 업적이자 실적으로 배웠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정착한 외삼촌 가족을 보기 위해 어머니와 북한을 두 번 방문하면서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북한에 남아있는 북송 사업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해 밖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송 사업이 일본 내에서 이렇게 크게 거론된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저도 그렇고 관계자 가족들은 그나마 우리가 잊지 않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게 북한에 있는 친척 가족들한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막 제가 위로받는 거죠. 그래도 아 이런 거라도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그것보다는 그렇게 허무하게 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조선학교를 졸업한 뒤 조총련사나 조선총련동맹 즉 조총 전임이자 도도부위원 부위원장을 지낸 박권인 씨는 아버지의 큰형과 작은형 가족이 모두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정착해 피해자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특히 지난 1988년에 평양으로 가 1년간 사상교육을 받기도 했었다며 당시 북한에서 만난 큰아버지와 사촌 누나가 북한 체제를 조용히 비판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나무랐던 게 지금도 부끄럽다고 회고했습니다.
그건 자기 의사로 가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이리저리만 하는가? 우리 수령님에 대해서 장군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장군이 그 배려에 보답하고 효신자로 살아주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박 씨는 그러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 여러 혼란이 생기면서 2001년 조총련을 탈퇴했고 조선학교에 다니던 자녀들도 일본 학교로 전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시청하면서 과거 큰아버지들이 토로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 의문이 풀리면서 북한 정권과 조총련의 등을 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조총련을 해체하고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뭘 해도 통하지 않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조총련을 고소해야겠지. 실질적으로 일본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기회로 조총련을 해체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박 씨는 조총련이 모두 부정적인 건 아니라며 일본 내 동포 단체 역할로 한정하면 한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가르치는 등 긍정적 역할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정권과 공동 운명체 역할을 하고 북송 사업 등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전 조총련 관계자들은 하지만 북송 사업에 대한 이번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앞으로 북한과 조총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조총련 탈퇴 후 일본의 인권단체인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홍경희 씨는 북한 당국이 이번 판결을 주시하면서 국제사회를 의식해 북송사업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을 좀 더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북한 당국의 압력이 될 만한, 그 뭔가 하면은, 북한에 사는 제일 교포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좀 억제할 만한, 뭐 이런 하나의 좀 판결이기도 하지 않겠냐.
홍 씨는 북한에 사는 제일 한인들 중 무고하게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며 이 문제가 더 국제화되면 북한 정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박경수 씨와 박두진 소장은 북한 당국이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개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씨는 오히려 북한 정권이 조총련을 강하게 질타해 탈퇴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북한이 이걸로 뭐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조총련한테 이런 거를 막지 못했다는 걸로 더 혼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탈퇴가 이루어질 것 같고 저는 조총련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그럴 거라고 믿어요.
박두진 소장은 조총련계 가족도 사실상 북한의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는 피해자들이라며 이번 판결을 오히려 반기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질을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좋아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고.
박 소장은 또 북송사업은 지금까지도 많은 가족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진행 중인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 등 전 조총련 관계자들은 재판이 북송사업을 공론화해 조총련 청산까지 갔으면 좋겠다면서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이 속게 되면 조총련은 책임을 일본 정부로 돌리고 일본은 북송사업 방조 등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법원이 어디까지 이를 다룰지도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나 조총련은 아직 이번 판결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1한인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84년까지 진행됐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이 북송사업을 납치와 강제실종 범죄로 분류하면서 25년간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은 93,340명으로 여기엔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적십자사의 지원 속에 이 사업이 이뤄졌고 피해자들은 북한 정부의 지상낙원이란 선전에 속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민간단체인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사이키 히로아키 대표는 앞서 뷰에이에 일본 주류사회에선 북송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고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간부들이 일본 공산당과 연대해 사회주의 혁명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귀국자들에겐 동정심이 적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부 역시 이는 당사자의 자유의지로 이뤄진 귀국사업이라고 주장하며 CY 등 유엔기구들의 정보 요청에 대해선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4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복귀하는 북한이 시리아와의 예선전을 제3국에서 치르는 것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고 아시아축구연맹이 밝혔습니다. 이 연맹은 내년 3월 북한과 일본과의 첫 홈 경기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도 시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경기를 주관하는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북한 대표팀의 첫 예선 경기가 제3국에서 열리는 것은 시리아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AFC 공보실은 3일 북한이 국제축구연맹 FIFA가 주관하는 2026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시리아와의 1차전을 제3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치르는 것과 관련해 국경 봉쇄 조치 등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어려움 때문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북한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는 올해 11월 16일로 예정된 2026 FIFA 월드컵 및 AFC가 주관하는 2027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 공동예선 2라운드 북한과의 경기에서 홈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선 라운드는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시리아는 홈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프린스 압둘라 알파이잘 스타디움을 경기장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는 지난 2011년 3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진압되면서 시작된 반정부 세력과 정부군 간 전투가 격화돼 내전으로 번졌으며 지금까지 12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FC 공보실은 내년으로 예정된 북한의 일본과의 첫 홈경기와 관련해서는 경기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AFC 공보실은 북한이 첫 홈경기를 위해 국경을 개방할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일본과의 첫 홈경기가 내년 3월 26일로 예정돼 있다면서 해당 경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9년 당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출전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중도 기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4년 만에 국제무대에 복귀하면서 상대국과의 경기를 위해 국경을 개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시리아와 일본, 미얀마와 한조에 속한 북한은 오는 16일 시리아와 경기에 이어 21일에는 미얀마 양곤의 투운나 스타디움에서 예선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67년 11월 7일 마리아 스코두프스카 퀴리 퀴리 부인이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가난한 교육자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24살 때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합니다. 유학 중 퀴리는 과학자였던 피에르 퀴리와 만나 결혼하고 함께 라듐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1903년 퀴리 부인 부부는 라듐의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3년 뒤 남편 피에르 퀴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후 퀴리 부인은 금속 라듐 분리,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 그리고 그 화합물 연구 등으로 단독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이러한 퀴리 부인의 공적은 현재까지도 방사능 단위에 퀴리라는 이름이, 그리고 화학 원소에 퀴리의 이름을 따서 퀴륨이라는 이름이 사용됨으로써 기려지고 있습니다. 1848년 11월 7일 제커리 테일러가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848년 대통령 선거는 모든 주들에서 동시에 실시된 첫 번째 선거였고 당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연임에 도전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없었던 휘그당은 1848년 2월 멕시코와 강화조약을 맺고 돌아온 멕시코 전쟁 영웅 제커리 테일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합니다. 선거전을 치러본 적이 없는 제커리 테일러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은 분열했고 제커리 테일러가 1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군인 출신답게 대화나 타협보다는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정치에 임했습니다. 노예제 문제로 남부와 북부가 대립한 상황에서 테일러는 북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1784년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테일러는 출생 직후 가족이 켄터키의 대농장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테일러는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살았고 미시시피의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노예제도나 남부 지역주의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에 관해 논쟁을 하던 시기 제컬리 테일러는 위경련을 앓더니 5일 후인 1850년 7월 9일 6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대통령 임기 기간은 불과 16개월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